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위기에 처한 대다수 크리스천을 위한 수다. 이름하여 빡쌤의 위대한 수다. 오늘 나눌 얘기는 CBS TV 신동주 PD의 아주 특별한 책 읽기 시간. 내가 싫어하는 남자의 전전편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송. 빡쌤의 위대한 수다가 함께하는 낙엽 지는 늦가을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인사가 나오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독특한 컨셉의 책 읽기만큼이나 독특한 금요일의 남자 신동주 PD와 함께하는 책 읽기 시간으로 내가 싫어하는 남자의 자서전 스티브 잡스인데요. 전국 각지의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되게 추웠는데 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저 오늘 회사에 너무 추워서 저희 페이스북 저희 CBS 사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비밀 클럽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난방 오늘서부터 개시를 해달라고 가동을 너무 추워요 글을 올렸는데 아무 답신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간 이렇게 좀 안 돼 보이는 사장님 추워요 이렇게 했는데 회신이 없으셨다 네 우리 오늘 그 읽어야 되는 책 읽기의 컨셉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뭔가 책 읽기의 컨셉에 대한 얘기를 딱 박아주셨는데요. 참고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책들의 순서들을 보면 요게 그래도 한 번씩 짚을 때마다 재밌어요. 예? 내가 버린 책들, 불완전한 책들, 정기적으로 읽는 책들, 내가 끊은 남성 잡지, 38년 만에 다시 읽은 책, 내 직업을 결정해준 책, 내가 싫어하는 남자의 자서전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예, 거기에 바로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혼자 제가 제일 첫 편이 내가 버린 책들이잖아요.
네.
제가 너무 싫어해서.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싫어한다기보다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버렸는데 요번 책은 너무 제가 너무 싫어해서 사질 않았어요.
아니 사질 않았는데 어떻게?
빌려서 읽었습니다. 사기가 싫어서.
아, 빌려서.
예.
아, 그리고 반납.
그리고 예, 그 후배한테 다시 반납하고. 예.
아, 그렇게 싫어요? 아주 싫어. 참 싫어해.
참 제가 예. 안 사고 정말 이렇게 또 책평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이 책 솔직히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출간돼서 한국에서만 거의 뭐 10만 부 넘게 팔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선풍적인 나름대로 인기를 긁어모았죠 이게?
책이 900페이지나 돼요.
근데 네, 거의. 이거를... 난 신동주 PD가 이번에 이거 읽으라 그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육법전서야. 근데 이제 본인도 이 고백 아까 하신 것처럼 이 빌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전 이북으로 읽었습니다. 아, 이 사람의 자서전을 이 사람의 예, 아이폰 예, 4S, 5S 예, 일종의 유작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흥이 들었는데 이 남자가 제일 싫다 이거예요. 우리 신동주 PD님은 예? 어떤 그 계기에서 요 책을 추천하게 되셨는지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일단 이거 갖고 얘기하자고 한 게 본인이니까
최근에 이제 박쌤이 5S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예. 뭐였나요?
4S였죠.
4S 한 언제쯤 바꿨나요?
아 바꾼 지가 한 2주 정도 됐나요? 예, 이게 출시가 됐던 게 10월 20일인가요? 25일인가 20일인가 이렇게 25일이군요. 예, 그때 그날 바로 예, 했습니다.
그 거울을 볼 때나 네. 그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나 5S로 바꾸고 1g이라도 변화가 있나요? 그 행복의 차이라든지 만족의
아 근데 부부관계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만족이 좀 되는데
개인적으로 만족이 돼
개인적으로는 뭐 배터리도 좀 길어지고 네, 화면도 커졌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사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던져줬어요 아이폰을
던져줘?
구경하라고.
어, 구경하라고.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던져주면, 오, 이렇게 얇아? 이렇게 가벼워? 이런 그 얼굴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치라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예, 저 골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에 대해서 만약 얘기를 한다면 그런 책들도 되게 많고 너무나 많은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기를 다룰 수도 있고 애플 기업 문화를 다룰 수도 있고 뭐 스티브 잡스의 뭐 어떤 삶을 다룰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몇몇 말들을 그게 스티브 잡스한테 그 씌워져 있는 아우라를 좀 한번 벗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벗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스티브 잡스를 평가할 거고 애플 제품을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건가 뭐 제가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건 아닌데 같이 쭉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근거를 좀 새로운 좀 근거 이런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스티브 잡스의 아우라를 벗기기 위해선 우선 그 아우라를 좀 이렇게 씌워야 되죠. 그렇죠? 이 아우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꼼꼼한 우리 PD 정도령이 네, 나름대로 이 애플, 또 아이폰, 기타 등등 이 아우라, 어떤 부분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한 것들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저희 통신 환경이 어땠는지 저희가 썼던 핸드폰 환경이 어땠는지를 좀 생각해보면은 왜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가 그 데이터 요금 사용하다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예.
네.
예.
그렇네요.
네. 네.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 요금이 엄청나게 폭탄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데이터 쓰는 것도 되게 그지 같아갖고 인터페이스가 쓰기도 굉장히 불편했을 뿐더러 사용 요금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비쌌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와이파이가 이제
초기에는
네, 그랬죠. 무선랜을 이용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인터넷을 쓰고 있으면은 공유기 달면은 무선랜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무선랜 이용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통신사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 요금을 받으려고.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이폰의 등장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가진 제한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 제한들 다 풀어버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아이메시지도 이제 공짜로 보내게 되고 근데 전화통화도 페이스타임 통해서 이제 공짜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통신사들만 배불렸던 구조에서 전혀 다른 사용자 중심의 어떤 문화가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폰의 등장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스티브 잡스의 그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은 뭐 그다지 크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그냥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미지, 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라든가, 또는 아이맥이라든가, 또는 아이팟하고, 요번에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어떤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통일성이라든가, 사용자,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죠. 사용자의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됐을 때, 직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그 부분의 이점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 이전에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라든가, IBM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군에 비해서는 차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애플바, 예, 전 아직 애플바 정도는 아닌데, 예, 그냥 뭐, 웬만큼만 좋아해도 애플바 취급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느 일종의 팬덤을 그 이루어냈던 아주 독특한 그 회사이자 또 제품이자 또 인물이 아닌가.
좀 과거로 가면은 처음에 이제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라는 거 그런 시대에 열었잖아요.
그렇죠.
애플 1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개인이 컴퓨터를 갖는다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전에는 이제 IBM에서 컴퓨터를 만들긴 했지만 그건 산업용으로만 국한돼 있었고 IBM 입장에서는 왜 집에 각각 컴퓨터가 있어야 돼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잡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컴퓨터의 시대를 열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술에 대해서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반 엘리트주의를 선언하고 기술이 어떤 대중주의를 열은 어떤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 기술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기술을 접하게 될 때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되거든요. 전 요즘도 그 뭐 이렇게 노트북이라든가 일반 그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될 때 가끔씩 문제가 생기면 그 도스 언어 체계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 뜨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까만 화면 바탕에 알파벳으로 나온 좀 공포심이 전 그게 뜨는 순간 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전 안전 모드가 떠도 그래요. 안전 모드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까만 창에 하얀 텍스트 한글 이런 건 나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는데 이런 어떤 환경들을 완전한 그래픽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그 시발점이 됐던 게 물론 뭐 제록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그 부분을 차용해가지고 일종의 상용화시키는 그 부분의 역할들을 애플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뭔가 좀 인간적이고 인간의 어떤 삶과 테크놀로지가 잘 연결되는 접합점의 역할을 이 회사나 이 제품들이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아까 팬덤 얘기를 했잖아요. 팬덤. 네. 그러니까 참 그게 갤럭시 팬덤은 팬덤인가요? 팬덤이죠? 덤인가?
팬텀으로 하면 이제 유행이 되는 거고요.
팬덤.
팬덤이죠.
팬덤이죠. 네. 팬덤. 그 차이가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사용할 때는 내가 어느 큰 흐름에 내가 동참한다. 그런 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혁신에 동참한다는 느낌이 들죠. 얼리 아답터라고 하죠, 보통.
혁신, 그 다음 뭐 자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지? 내가 그걸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문학. 이런 조류에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한 어떤 그 아름다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어떤 집단에 이제 속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맥심 커피 먹고 인스턴트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스타벅스를 마시는 듯한 느낌. 그렇고 같은 커피긴 하지만 완전 질적으로 다른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런 느낌을 애플 제품을 쓰면서 그 전에 사실 뭐 삼성이 뭐 옴니아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사실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스타벅스 그 이상이죠.
제가 스티브 잡스를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게 너무 재수 없는 것 같아요.
아, 말하는 게 그렇다고 그렇게 단칼에 빼버리시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예요. 혹시 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MP3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 이제 완전히 망했죠. 그 아이팟은 완전히 그냥 히트를 쳤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근데 잡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준이 시시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이 음악이나 예술을 우리처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승리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악을 사랑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만한 문장을 찬찬히 읽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다른 식으로 이제 변형을 좀 시켜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킨들 파이어가 아이패드보다 시시한 이유는 킨들 파이어는 주로 책을 읽는 거잖아요. 킨들 파이어가 아이패드보다 시시한 이유는 아마존 사람들이 문학을 우리처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하면 사실 되게 깨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깨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또 만든다면 아시아 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 제품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그거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 춘향전과 노신을 우리처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이 어불성설이죠. 그 뭐 하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음악을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런 말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 저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태도를
정말 못된 말이네요.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잡스가 존 바이즈라는 어떤 그 여성 가수랑 1년 정도 했던 사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존 바이즈가 나중에 했던 말이 잡스는 컴퓨터가 쭉 발달하면 나중에 인간보다 더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 바이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너무나 분노가 끓었고 어떻게 음악을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지? 라고 존 바이즈도 화를 내죠. 이제 스티브 잡스 이제 자수전에 나오는 얘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소피 무터 있잖아요. 소피 무터 바이올리니스트.
뭐 그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이름처럼 말씀하시면 너무 힘들어. 소피 무터가 누군지 모르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진짜요? 예.
네.
소피 무터가 그 이제 독일의 유명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아 지금 뭐 이 표현은 그것도 몰라 완전히 실망스러워.
잡스러운데.
잡스러웠어 방금 또. 네.
그래서. 그래서 소피부터 한국을 한 예닐곱 번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때는 바빠서 그 예술의 전당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피부터가 공연을 하고 떠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객석을 통해서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 공연 사진을 봤더니 까만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피부터가 자기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 그 모차르트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아는 모차르트라면 모차르트 연주를 할 땐 까만색은 아니다. 노란색을 입어야 된다. 왜? 좀 약간 좀 웃길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옷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제가 모차르트를 어느 날 듣다가 그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 음표 이름 그런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느 슬픈 음악을 듣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반음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 반음도 제가 정확한 반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게 완전히 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슬픈 상황 가운데서 한 그 반음이 올라가는데 그 느낌이 희망이 보이고 그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 슬픈 그 멜로디와 그 라인에서 어떻게 저 반음 올릴 생각을 했는지 모차르트가.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모차르트의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혹시 모차르트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어떻게 평가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혹시 그거 알고 있었나요?
바르트도 알고 모차르트도 알지만 바르트가 모차르트를 좋아하는지 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그렇죠. 칼 바르트 스위스 그 집에 가보면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신학자지만 그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예수님 사진인가? 예수님 사진 왼쪽 오른쪽으로 두 사진을 해놨는데 하나는 깔뱅 하나는 모차르트 사진을 붙여놨어요. 깔뱅과 모차르트의 높이가 똑같아요. 똑같고 그 칼 바르트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모차르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차르트부터 듣고 모든 일을 시작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을 이제 모차르트하고 하는 전기도 많이 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모차르트 음악에는 상승이 있다. 상승이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음 상승이라고 좀 되게 아마추어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슬픔 가운데서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환이 일어난다. 이제 전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지자랑을 제가 좀 했는데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알면서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구나 느끼시면
들으면서 좀 어땠어요? 음악을 조금 그래도 들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오죠.
그렇죠. 네.
느낌이 오죠.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이팟을 사용해본 저는 다 인켈로 들었어요. 그 지마켓에서 산 인켈이어가지고 밤에 들으면 모터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그걸로 음악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모차르트의 반은 상승을 알아차렸고 그걸 즐기고 그 세계를 알고 감사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누군가를 완전하게 평가하는 거. 지금 잡스가 하는 식으로 너는 음악을 사랑하지 않아. 나보다 사랑하지 않아. 완전한 평가잖아요. 그런 건 엄청난 폭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소핌부터 얘기하고 막 어떻게 들으면 좀 번잡하고 이상하고 저기 무슨 말로 여기서 가서 저기로 가서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냐 뭐 이상 좀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었어요. 잡스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증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정말 다른 경쟁사보다 음악을 많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냈어. 그 기기가 좋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좋다는 말. 그러면 그거 말고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음악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음악적으로 들려주고 음악 얼마나 음악 어떤 음악이 어떻게 좋은지 우리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자. 모차르트 얘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비틀즈 얘기를 해도 좋고 근데 저는 그런 그 애플에서 그런 제안이나 그런 그런 게 있었다는 움직임은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자주 듣진 않지만 영화로 비유를 했을 때 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본다던가 TV로 본다던가 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영화는 영화관 가서 봐야죠.
그렇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을 비유로 했을 때 뭐 음악이 뭐 아이팟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음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음악을 가급적 가장 좋은 음질을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갖고서 들었으면 하는 게 창작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고음과 그 저음을 잡으려고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기기에서 듣는다고 했을 때 창작자 입장에서 좀 그 부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잡스의 의도를 좀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은 잡스가 자기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대한 음악의 그 원음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쟤네들은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기기를 만들지 똑바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오는 우월감에서 잡스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허풍스럽게 혹은 오만하게 말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오디오를 구현하겠다. 그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딱 그것과 저 사람들은 나처럼 음악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엄청난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모든 것에서 이제 판단을 내잖아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음악을 나보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다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잡스 영화를 보든지 자서전을 읽으면 아는데.
근데 얘는 성격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아이팟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실라는지.
그 사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사람은 정말 형편없지만 물건은 좋지 않냐. 그거죠. 이제 그거잖아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올 때 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 애플하고 잡스는 또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데 애플에서 이제 특히 이제 잡스가 생존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PD님도 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중국에 있는 그 팍스콘 공장의 사례는 주기적으로 토픽에 이름이 실릴 정도로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이 잡스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또 애플하고 연관이라고 하는 그분이 잡스 인격하고 또 관계가 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아, 그 되게 중요한 그건데요. 그 2010년이죠. 2010년에 그 중국 선전에 있는 폭스콘에서 13명이 아마 자살을 시도했어요.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는데 그 중에 아마 열 사람이 정말 실제로 세상을 떴고 이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잡스랑 애플을 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잡스가 자기는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인문학, 인문로, 기술가 서로 교차한 거기에 서 있다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를 약간 아티스트적인 그 발상으로 또 얘기를 해요. 또 아트에 대해서 자기도 굉장히 많은 조예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인문 자기 입으로 이제 인문학을 하고 그러니까 인문주의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13명이 그렇게 연쇄적으로 딱 자살을 시도하니까 미국에 있는 한 그 네티즌이 그 잡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적어도 이거보단 더 낫게 할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잡스가 이제 답신을 보냈죠. 그 폭스콘에서 일어나는 자살률이 중국 전체 평균 자살률보다는 낮아. 우린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답신을 보냈어요. 사람의 목숨을 그 수치로 그 비율로 따지는 게 인문 정신이랑 완전히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스의 인문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인문 소중히 여기는 한 개념에 대해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그 제품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잡스가 강조했던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영어로는 리버럴 아츠이잖아요.
네.
그 리버럴 아츠라고 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인문학이라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교양 과목이라도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핵심 교양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한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잡스의 인문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냐면은 지금 그 신호주 PD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존경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잡스의 인문학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어떤 기존에 해왔던 관습들, 기존에 해왔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이 비판의 근거를 해서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영역도 열어간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잡스 인문학이 얘기되거든요. 그렇고 사실 잡스의 인문학은 혁신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의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거는 잡스에게는 사실은 별로 보이진 않긴 하죠.
어떤 교양이라든가 존경이라든가 예의라든가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메니타스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결국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마음과 삶을 깊이 이해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관계 맺음을 하게 만드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철학도 알아야 되고 예술 기타 등등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 그 부분에 일반적인 게 잡스한테 적용되기에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 완전히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딸, 자기가 낳은 딸을 완전히 그 거의 배제하고 살고, 그 나중에나 이제 간신히 자기 딸로 이제 인정하는 이런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륜에 가까운 삶의 태도들. 자기 친부하고 뭐 그 친모 관계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그 잣대를 가지고서 이 인간을 재다 보면 이 인간으로서의 잡스는 너무 형편없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시간을 들여서 이 인간성 그 자체의 형편없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두세 시간이 넘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심피디님이 지적하시는 건 단지 그 인간성 자체가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간이 마치 아까 얘기했던 좋은 의미의 인문학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고양시키고 그 고양시킨 것의 결과물이 이 제품들이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고양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그 부분이 재수없다는 거죠?
예. 그 이제 그 2010년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쭉 벌어졌을 때 이 애플 본사에서 누군가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되고 개선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사장이죠. 팀 쿡이 갔어요. 그때 잡스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팀 쿡이 가서 했던 일이 기숙사에 그 철조망을 치고 이제 또 그물을 쭉 설치한 거죠. 그게 인문정신과 테크놀로지 교차로에 서 있다고 하는 회사의 그 CEO들이 가서 그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 디자인은 좋지 않냐. 디자인은.
네.
근데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딱 지금 손에 든 것만 디자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한겨레 신문의 좋은 출판사들을 몇몇을 이렇게 작지만 좋은 출판사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출판사 그 사장 편집장을 인터뷰하는데 우리는 좋은 책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책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건강한 거,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되게 다가왔어요. 그게 방송국도 그렇지만 그 막 되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할 때 그때 많잖아요. 막 밤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잡스 생각도 떠올라요. 디자인은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드는 그 과정도 디자인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디자인해라 되게 말 많이 쓰잖아요. 디자인. 그때 그러면 그게 좋은 디자인인가?
또 제가 또 문제점을 느끼는 건 잡스가 그런 인문학과 기술의 어떤 융합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한국 사회도 큰 반향을 일으켜왔고 인문학의 부흥에 이바지를 했거든요, 잡스가.
그렇죠.
그렇게 네. 했을 때 잡스가 이바지한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호주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이 좀 더 풍요롭게 되는 방향으로 뭔가 그런 삶을 디자인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로지 어떤 제품의 혁신,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모든 인간성들이 사실은 거기에 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인문학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혁신을 말하는 거.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고부가 가치의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사실은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보면 반성하고 인간성에 대해서 사유하게 만드는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잡스에 의해서 잡스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잡스에 의해서 우리가 유통되는 담론에 따르면은 인문학이라는 건 철저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상상력,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인문학이 그런 걸 도움이 된다고 그래갖고 인문학의 부흥이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애플식의 혹은 잡스식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저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5S 갖고 계신 그 박쌤 이제 한마디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오늘 중립적인 사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가 그 과정까지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모든 어떤 예술 작품에 관련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예술 작품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출되진 않습니다. 그건 은폐되는 경우 대부분 많죠. 그리고 작품의 그 완성된 그 결과본들이 일반 관객이라든가 대중들한테 이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과정이 어설퍼 보인다라고 해서 그게 항상 졸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 과정이 정말 철저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걸작이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모차르트도 얘기했지만 걔도 인간성 자체는 개고기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란하고 남봉군건 기질이 있고 그리고 사생활 관련된 얘기도 나올 정도로 무책임하고 기타 등등.
근데 그 모차르트의 그 인격과 삶과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옆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약간 갸우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해서 팍스콩 노동자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안쓰러운 말씀을 좀 하시지만 실제로 제3세계 노동자들의 피와 살을 가장 많이 젖자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3D 노동자들은 전부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제가 보기엔 이 신PD님이 입고 계신 옷과 신발과 안경테 어딘가에는 제3세계 아동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지 않은 제품을 우리 가질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팍스콘의 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애플이 부도덕하고 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어떤 기업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걸 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느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소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고 정당한 어떤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팍스콘 공장의 문제는 노동과 인권과 환경과 이런 어떤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다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맞다. 그리고 그 소양이 애플사에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지적도 좋다. 근데 그 지적이 곧 아이폰 S가 이거 쓰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의 방증이다까지 연결되면 약간 과도한 어떤 비약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5S를 쓰는 5S뿐만 아니라 애플을 쓰는 분들
제품을 쓰시는
예. 애플 제품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뭐 어떻다는
왜 갑자기 또
어떻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다는 건
잡스를 말할 때는 눈에 그냥 불이 나오시더니 나 우리 신PD님이 이렇게 열정적인 거는 오늘 내가 정말 그 간만에 뵀어요.
정말 네.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집사람도 되게 애플을 좋아해서 맥북 이랑 아이패드랑 아이폰이랑 뭐 다 사용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만약 저한테 저도 이런 질문 드리면 되게 좀 약간 당혹스러워요. 어떤 제 후배는 삼성도 똑같잖아. 저는 우선 삼성은 안 써요. 삼성은 안 쓰는데
우리 저기 정PD도 삼성은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 네. 지금 입고 있는 가죽 잠바 어떨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신발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으면 사실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정무역을 하잖아요.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미 의식된 나한테 의식이 됐다. 그때는 또 의식된 것만큼 그만큼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부도덕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다 부도덕하지만 특히나 더 부도덕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게 이제 남양유업 사태라든가 또 삼성에 관련된 어떤 뭐 반도체 공정에서 백혈병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라든가 또 역시 또 삼성전자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자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그 다음에 언론으로는 조중동, 불매운동 뭐 이런 그 부분에 이슈화됐던 어떤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한데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 기업이 그 제품 자체 그 남양유 우유가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유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유통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비인간적인 갑을관계에 왜곡돼 있는 유통구조 그 속에서의 어떤 죽어가는 사람 이런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남양유업의 그 커피믹스와 이런 거 안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네. 통해서 기업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일이다. 거기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걸 또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거를 안 먹고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그런 어떤 그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어떤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 일종의 착각 현상이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이건 이제 신동주 PD님이나 우리 정도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이라고 해야겠죠.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그 60년대, 70년대 반문화 운동을 이제 반성적으로 이제 성찰하는 책 가운데 혁명을 팝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서 체게바라는 티셔츠의 프린트 인물로 소비되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컨버스라고 하는 신발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물질 문명에 이제 찌들어 있고 뭐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산업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반하는 의미에서 정말 천연적인 어떤 천을 이용한, 그래서 정말 그 반문화 물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었던 그게 이제 컨버스의 시작인데, 오늘날 컨버스와 체게바라 티셔츠는 그런 의식 자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난 그래도 요건 하고 있어,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혁명을 팝니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들은 오히려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회사를 바꾸는 건 노동에 대한 환경에 대한 법과 제도와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걸 실천해내는 어떤 그 의식적인 힘이다. 이 부분은 정치나 정책이나 행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게 훨씬 강하다. 근데 이제 오늘날 21세기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변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손쉽게, 그 사람들은 이제 손쉽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물건들을 소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뀔 거다. 바뀌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의식을 소비하는 게 오늘날 소비자 운동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그 부분보다 더 근원적인 건 팍스콘 공장의 인권과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들을 바꾸어내는 이 부분이 있지, iPhone 5S가 그렇게 죄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그 노동 조건을 변화시키는 일은 동일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네. 그거는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불매운동을 지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같이 하고 싶은 말은 애플과 잡스한테 덧씌워져 있던 신화를 좀 벗기려는 거예요. 신화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비일관적이고 사실은 표피적인가. 내용은 사실 전혀 없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좀 이 부분은 또 되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정도령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잡스가 한 말인데, 나는 만약 소크라테스와 한나절만 보낼 수 있다면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네. 어땠어요? 들을 때.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허풍이라고?
네. 근데 허풍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철학적으로 잡스가 관심이 많았나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넥스트 회사 차리고 나서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꾸미려고 돈 엄청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적인 것에 미리 집착을 막 하고서 막 꾸민단 말이에요, 회사를. 그런 거 봤을 때 잡스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은 바치지 않더라도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크라테스는 약간 허풍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정도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걸 좀 바로 고점인 것 같아요. 고점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뭐 보고 하자고요.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잡스를 어떤 허풍이잖아요. 딱 보면 허풍인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허풍쟁이를 어떤 우리의 삶의 모델이나 우상 어떤 위인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막 갑자기 동감이 확 되는데요, 10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잡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따라야 될 삶의 모델이 결코 될 수 없다. 그 왜 그러냐면 거의 정신 분열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루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하다가 다음날엔 이 사람을 너무 못되게 말을 하고, 그것도 심지어 하루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입장과 태도가 바뀐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 봐서 뛰어난 사람과 멍청한 사람으로 이분법으로 나눈다든가, 그 다음에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한다든가, 또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든가, 그 심지어는 자기가 아이디어로 도둑질한 다음에 그걸 지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어떤 태도로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봤을 때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곁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이런 어떤 캐릭터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일탈적인 행위 같은 경우도 약간 낭만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이상한 예술가들이 기벽이 있거나 좀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심하면 너무 지독하게 과장된 어떤 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인격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또는 전 어떤 사회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존경과 숭배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인가라고 봤을 때 그 지점은 분명히 아니다. 이제 여기에 절묘하게 제가 예술가들을 얽혀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하지만 그들이 또 만들어낸 이 제품, 다시 내려옵니다. 워홀의 작품,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작품이 쓰레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잡스가 분명히 그런 어떤 숭상받을 만한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영웅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또는 만들어진 사회 또는 테크놀로지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또 나름 분리해가지고 가치와 의미를 인정해줘야 되는 구석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박쌤은 좀 그 부분을 분리했잖아요. 네네. 잡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괴팍한 인격성하고 그가 만드는 제품을 분리했는데 잡스의 전기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저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아이폰은 안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애플은 안 나왔고 저런 성격이 아니었으면 아이패드는 안 나왔겠다.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쥐어짜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한테 90시간씩 막 일하게 시켜갖고 자기가 원하는 퀄리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자기 직원들 미치게 만들어갖고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잡스가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기문을 보면서 그래 난 너무 평범해. 난 너무 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난 좀 약간 워지니아에 가까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남을 다 배려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에 밖에 안 되고 뭐 혁신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 같아. 뭔가 저렇게 괴팍하게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불시셋이라고 얘기하고서 뭔가 나만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분은 물자라듯이 인격은 인격이고 더러운 인격은 본맞지 말고 제품만 본맞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저런 인격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몰아치지 않았으면은 저 제품은 안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또 좀 다른 그 방식으로 책을 읽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인간, 아,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해요. 전 애플은 사랑하지만 잡스는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리하는데? 이런 인간 성격 파탄자에게서 애플과 같은 회사와 그의 어떤 성공적인 제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전 거의 기적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서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이 사람이 영웅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실패해야 마땅한 어떤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이런 제품을 결과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는 그 사람 능력 이외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정황적인 측면이라든가 우연의 어떤 계기들이라든가 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만남들이 결국 이것을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도령하고 좀 다르게 읽었던 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 이 5S는 이 천우신조다. 이거 하늘이 내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잡스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자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신이 예, 내가 만든 제품입니까?
만약에 1000명의 잡스가 있다면 999명의 잡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완전히 같은 상황을 놓고
정반대로 지금
정반대로 보면.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제품에는 전 관심이 없어요.
제품? 아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시는
제품에 정말 관심 없고 잡스가 한 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그 방법, 그 스타일.
신화화된 잡스가 한 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했던 그 한나절만 소크라테스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전재산 반을 내놓겠다 했을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딱 정말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그러면 몇 분 동안 얘기를 더 이어갈 수 있었을까? 딱 했을 때 우선 저는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이 말부터 했을 것 같아. 언플하지 마라. 언론 플레이하지 마라. 소크라테스가 그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딱 알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그 잡스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책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지금 읽을 수 있는 거다. 이제 잡스의 표현이에요. 그 플레이보이즈에서 이제 서로 인터뷰를 한 건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질문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한다. 잡스가 되게 좋아하는 자기 제품을 다 사용하기를 요청했던 그 이제 명령했던 지식 엔진이 있는데 그게 울프람 알파라는 이제 울프람 형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운영체 그 연산 체계가 매스메티카라는 그 운영 체계인데 이거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 그래서 옛날에는 검색을 했다면 이거는 연산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캔자스가 서울 캔자스 이렇게 딱 하면은 지금까지 검색 엔진들은 서울과 캔사스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매스매티카는 연산을 해서 여기서부터 캔사스까지 가는 그 거리는 얼마고 비행기로 가면 얼마고 몇 시간이 걸리고 가장 빨리 가는 뭐 공항은 뭐 그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잘 원하는 것들을. 그럼 이게 가장 잡스가 원했던 거죠. 질문을 하면 바로 딱 대답해 주는 거. 걷다가 플러스 시리를 하면은 말로 물어보면 말로 대답하는. 그래서 이제 이 잡스가 하는 말은 자기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한 100년쯤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행동을 자기는 다 녹음을 하겠다. 조그만 이 아이폰 같은 거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라도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본인은 믿었고 그걸 만들겠다라고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와, 대단하다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이 잡스가 얼마나 모르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 알데세어의 맥킨타이어의 그 덕의 상실이라는 이 책인데 여기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모든 상황에서 포뮬러 일반적인 원칙은 있지만 어떤 한 구체적인 상황에 가다 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according to reason, 이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번역을 잘못하고 있어요. according to rule, 어떤 한 모든 상황에 그 적용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rule, formula를 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정반대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나중에 그런 기기가 생기는 것을 원했을까?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룰에 따라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스는 그걸 구했고 이제 그런 걸 꿈꿨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잡스가 하는 말은 하나하나가 다 정반대고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말을 본인이 하고 있고 허풍이고 하니까 참 괴롭네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소위 잡스뿐만 아니라 그 기술 만능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인간의 사고방식도 일종의 연산이기 때문에 고도의 연산 처리의 장비와 장치들이 발명이 된다면 인간이 검토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입력해가지고 마치 인간처럼 사고하는, 그게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그거에 대해 어떤 맹신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체스 이기기, 인간 체스 이기기, 그렇게 하고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읽어서 인간을 이기는 어떤 체스 기계, 꽤 오랫동안은 인간이 이겼었는데 근데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탄성을 올리는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어떤 인간, 인문학, 예술, 어떻게 보면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어떤 특질, 그리고 인간만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역의 것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걸 마치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하는 시도하고 정반대의 어떤 삶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자기가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기서 느끼는 모순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위선과 같이, 또는 그 영역을 제대로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잡스가 원했던 거는 소크라테스식 그 삼파술은 아니었어요. 삼파술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그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렇죠. 스스로가.
본인이 시간은 걸리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답을 찾는 건데, 잡스가 원했던 거는 이 울프람 알파, 이 지식 엔진.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답을 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잡스식으로 모든 그 나중에 아이패드를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그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울프랑 알파가 그거 몰라요. 예, 제가 이제 시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요. 애가 뭐 신당동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이거 금방 검색해놓는데요. 야, 인생이란 뭐냐? 그럼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든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든가 애가 그런 얘기는 바로바로 해줘요. 잘 모르겠다 이거죠. 심오한 질문이나 철학적인 질문은 잘 응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잡수는 즉각적인 게 아닌 건 참 참지는 못하는데 즉각적인 해답, 구체적인 답이 없으면 그걸 참 참지 못하는데 저는 교육과 관련된 그 경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구는 금방 풀린 답을 안고 돌아가는 학생보다 평생 숙고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질문을 갖고 돌아가는 학생이 정말 행복하다. 그걸 준 교사야말로 진정한 교사다. 이제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소크라테스고 그게 교사고 교육인데 그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니 저는 참 답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잡스의 이중성 아무래도 그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문학을 강조하고 인간의 삶을 강조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어떤 선택이나 결정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런 어떤 모순들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말과 그의 실천 사이에서의 또 충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일종의 잡스의 신화화 또 애플의 신화화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경계하시고 그 껍데기를 나름대로 벗기는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를 확 벗겨서 잡스만 이렇게 잡스럽게 만들고 우리 방송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PD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에 잡스가 표방했지만 결코 내실을 채우지 못했던 정말 인문학이란 또 인간을 위한 어떤 기술 또는 학문 또는 실천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신PD님 생각하십니까? 설마 아이리버 알뜰폰을 쓰는 그런 실천? 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같이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거는 잡스가 사람과 사람을 이제 이어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뭐 혁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잡스가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사람이 빠졌다는 거죠.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물이 나타나든 어떤 운동이든 어떤 디자인이든 이번에는 다 같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과정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만든 사람도 좀 맛볼 수 있는 2년 동안 애플 그 사과만 이렇게 약품으로 닦아내고 완성된 아이패드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문화 말고 다른 걸 얘기할 때 그때 인문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을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이 캘리그래피 좀 얘기가 떠올라요. 서체.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맥은 아름다운 서체를 지원하는 최초의 컴퓨터였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또 잡스도 또 자기는 또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그 나는 리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그 캘리그래피 강의로 유명한 강의들을 들었다. 그 청강을 하면서 그때 나는 그 셰리프체와 산셰리프체를 배웠고 글자를 조합할 때 글자 사이 공간을 조절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웠다. 스티브 잡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서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글에 대해서 글씨를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글씨는 관계다. 내가 지금 이렇게 딱 선을 글자를 쓸 때 여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이미 망쳤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이번엔 다음 글자는 약간 더 약하게 이미 좀 이쪽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면서 또 하는 게 그 서체라고 그러더라고요. 끊임없는 관계 이미 주어진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이제 그게 캘리그래피인데 이 잡스가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혼자서 글쓰를 쓰는 게 아니라 여백이 있어야 되고 타인이 있어야 되고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자기가 드러난다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인터넷에서 산세리프체를 찾아가지고 산세리프체로 좀 썼어요. 잡스야, 네가 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는데 삼성 제품을 다 같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삼성 그 반도체에서 세상을 떠난 그 자식들 때문에 지금 그 부모들이 삼성 제품 못 쓰잖아요. 어떻게 한이 맺혀서 쓰겠어요. 다 같이 좀 빨리 삼성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즐겁게 삼성 제품을 썼으면 좋겠고 예, 애플 제품도 다 같이 좀 즐거워하면서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야, 이런 말씀에 어떻게 토론을 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냥 말로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물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인간다운 어떤 삶과 관계가 기반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날을 우리 심피디님은 염원하고 계시는데 아 이거 그분은 오셔야지 그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날이 되게 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딱 자르만 봐도 이렇게 생각이 오가고 이런 천국에 가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정말 기술 없이도 우리가 소통하고 만나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염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신동주 PD님과 함께 나눠본 내가 싫어하는 남자의 자서전편. 보통 이제 우리 신동주 PD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골적인 이런 묘사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내가 싫어하는 남자, 예? 이 사람, 스티브 잡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그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이 사람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실제 실현하고 실천했던 그 부분의 갭이 너무 큰데 오늘날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청중들이나 독자들이 그 갭을 보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왜곡이라든가 모순의 간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표명한 얘기에만 많이 열광하는 이런 세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오늘 뭐 저희가 이런 그 얘기들을 나누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많은 아이폰부터 기타 등등 사용하시는 애플빠들이 계세요.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라서 참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또 우리 애플빠들이 열심히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여러분의 자유로운 얘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심피디님도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잡스 그거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책은 없습니다. 예.
새로운 또 책을 예. 한 권도 보내주시겠죠?
저희 의견 남겨주실 곳은요. 저희 페이스북 박쌤의 위대한 수다 그룹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희 블로그 ad0.kr로 오셔서 제가 올리는 글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얘기로 우리 만나게 되죠?
다음 주에는 최쌤의 불금의 영화관인데요.
어, 벌써 불금의 영화관이군요. 이렇게 네. 매주 그냥 후딱후딱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저희가 볼 영화는 난니 모리티 감독의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네, 난니 모리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감독이죠. 이탈리아 감독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들의 방이라는 작품으로
아,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이제 아들이 갑자기 이제 사고로 죽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던 영화인데 굉장히 진지하기도 하면서 또 코미디도 그리고 뭐 그런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이제 교황에 대해서 다뤘던 거고 대략적인 내용은 교황이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을 하잖아요. 추기경 중에서 선출하나? 근데 거기서 뽑힌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아, 자기 안 하겠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부제는 종종 도망치고 싶은 당신에게.
우리 스피디님도 제목 잘 정하지만 우리 최현 선생님도 못지않게 아, 재밌는 종종? 제목, 의미 있는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자, 아, 우리 이거 구해볼 수 있는 영화입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다 다운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감상과 또 최현 선생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 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길은 가다가 시를 따라 여행하다 발견한 태양의 빛 자락의 길 운명과 같은 만남 그다툼 그리고 또 이어지는 형제와의 아픔 내 손에 잡은 마이크폰에 담긴 이야기와 시간이고